신명기 4장 25절 말씀부터 봅시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속의 신들을 숨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정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가나안 입국에 대하여 성경이 거듭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짓은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제3제사 당부를 하고 있는 내용을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가나안 입국에 대한 문제를 이스라엘 국민 전체가 거부하는 일,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제 다 죽습니다.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가나안 땅은 조건이 좋은 땅이기 전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든지 들어가서 거기 있는 어떤 복된 것들을 누리는 것에만 목적을 두거나 재주를 부릴 수는 없습니다. 거기는 어쨌든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이요 또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할 때에만 어떤 복된 결과든지 생겨나는 곳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이 기근이 생기고 홍수가 나고 그 하늘이 닫히고 그리고 외적이 쳐들어오고 저들이 마침내는 쫓겨나리라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경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것도 바로 이 문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때 거기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 가면 무엇을 얻느냐, 그 모든 것의 첫 번째 초점은 언제나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통치에 순응하는 자만이 들어가서 살 수 있으며 그리고 그 통치에 순응할 때만 그 땅은 복된 결과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면 언제나 이렇게 돼요. 거기서 너희가 다 전멸당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받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벌받는다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 벌받는 문제를 따지느냐 하면 26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느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이 땅을 강조하는 것을 여러분 특별히 신명기를 읽으시면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 불순종하면 어떤 벌을 받는가 할 때 거듭 강조되는 게 언제나 이 땅입니다.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또는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하리라. 이 땅이 자꾸 등장을 하는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땅이 무슨 황금알을 낳는 거위같이 그 땅은 무슨 젖과 꿀이 흐르고 그 땅에 가면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그 땅에서 살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이런 기적의 땅으로서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의 현장으로서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자꾸 등장하는 건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 한 나라의 조건을 따질 때, 그 3대 조건을 따질 때 국민, 국토, 주권 이렇게 따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따질 때 첫 번째 되는 조건은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를 받는 우리 백성이 있고 그 통치권이 시행되고 그 통치권이 순종되어 나타나는 현장이 땅입니다. 그 땅이라는 무대가 성경에서 사실은 중요한 문제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른 데보다 수확이 잘 되는 땅을 받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거기 무슨 원적외선이 나오는 땅에 사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땅에서 살면 모든 것이 다 앞날이 보이는 뭐 그런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그 통치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현장이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어야 했듯이 오늘날 모든 성도들도 그의 삶의 현장, 자기가 몸담고 살고 있는 시대와 사회는 그런 신자로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순종하여 사는 성도들의 신자된 증거들이 나타나는 한 무대여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거룩함, 남다름, 복됨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 땅에서 장수할 것이요. 그 인생이 장구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즉 대표적으로 우상을 섬겨 사는 것에 급급하다면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무대에서 속히 내쫓을 것이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일에 대하여 경고할 때 땅과 연결시켜서 강조하는 이유가 됩니다. 창세기 12장 같은 데 가보십시다.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사건인가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보냅니다. 이 땅으로 보낼 때 무엇과 구별을 먼저 하죠? 본토 친척 아비 집과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그의 가문을 빛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복된 것이나 증거될 만한 것이거나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거나 남들이 관심을 두어야 할 모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가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 관한 문제로 그는 새롭게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야 할 때 먼저 무엇과 분리를 해요? 본토 친척 아비 집과 분리를 해서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자기 가문을 빛내는 자도 아니요, 그 아브라함의 선조의 무슨 음덕을 받아서 형통한 자로 존재하지 않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사는 자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보내기 전에 단절시키고 결별해야 될 아브라함에 관한 우리의 평가의 시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신 주인이신 것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불러 모아놓고 아브라함을 세운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어떤 뭐 이런저런 기적을 보이시고 짠 하면 아브라함의 뭐 금목걸이가 생겼다가 짠 하면 또 뭐 이렇게 해서 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하나님 백성의 복됨을 뭘로 증명하느냐 하면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로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지시한 땅, 약속의 땅에 와서 뭐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꺼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갖고 보낸 이 땅에서 뭐 합니까? 우리 모두와 같이 지지고 볶고 사는 겁니다. 그저 매일매일의 삶을 이어가고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삶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그 일상사 속에서 그가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거룩하게 삽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삽니다. 그걸 보고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를 확인하고 그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보는 자는 복된 자요. 하나님을 믿어봤자 금 나오고 은 나오는 것은 아니더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와 다른지를 못 보는 자는 저주받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가 생기는 이유는 이겁니다. 만일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이 가진 닭은 다 금달걀을 낳고 그 아브라함이 가진 소는 다 우유 대신 금을 낳아도 우습네요. 그건 또 하여튼 초코우유를 낳고 그러면 누가 저주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다른 점은 세상적으로 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 다른 것입니다. 그는 이 가나안 땅에서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서 묘지 밖에는 불화와 받은 것이 없습니다. 나그네된 인생길을 걸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며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속에 있는 인생의 복됨을 보도록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을 뭐 해야 돼요? 가능한 한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셈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 편안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신명기도 언제나 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과 연결된 내용을 논하는 바로 그 초점들을 이렇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신명기 4장으로 돌아오셔서 5절 보세요. 신명기 4장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앞에서 다 확인하고 지나갔던 내용들입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 그것을 감사하며 수용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신앙 현실입니다. 어떤 명분 있는 일 하는 것 아니요, 어떤 커다란 사업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을 위하여 영웅적인 일을 하는 것 아니고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모든 전반에 걸쳐서 말이죠. 그렇게 살 때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큰 나라 백성은 다르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다른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바로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 현장입니다. 우리는 자꾸 무슨 하나님을 위하여 큰 사업을 하려고 그러지, 우리가 변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을 통하여 내가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으로 증인되는 일에 대하여는 너무 소홀히 하는 버릇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어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저주받는 자들은 꼭 반대입니다. 그럼 이거는 가만 보시면 이런 것과 다르다 이겁니다. 십자군 전투와 다르다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십자군 전쟁화할 그런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주를 반대하는 악한 무리를 쳐부시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이런 승리와 정복으로 이렇게 드높이는 일. 그래야 가서 파괴하고 하나님의 편을 드는 진심과 열심이 이렇게 가장 크게 드러나는 어떤 일로 받쳐지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모습일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가는 싸움이기보다는 지키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도 보면 여기 복받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자에서 칭찬받는 사람들 다 뭐죠? 너희가 지극히, 이거 뭐라고 됐어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이건 말이죠. 십자군 전쟁으로는 못 만나는 겁니다. 그럼 큰 일을 하려면 이런 작은 일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런 작은 자는 어디서 만나냐면 그저 집에서 맴맴을 돌아야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는 이런 작은 자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보란듯한 큰 일을 하러 나가면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가 터닫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해야 할 무대입니다. 어떤 큰일, 전쟁을 하고 기적을 이루고 주를 위하여 무슨 제사를 바치고 하는 무슨 제단이나 무슨 비법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질 않고 하나님의 사람 된 자의 근본적인 변화가 모든 분야에 걸쳐서 드러난 것으로 증명되는 것, 일상생활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심판의 모습은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41절에 나오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도 놀랍니다. 왜 우리는 벌을 받아야 됩니까? 너희는 내가 주렸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44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주님이 굶주렸는데 내가 왜 안 돌아볼 사람입니까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분명한 신앙 행위다 하는 데는 모두가 벌떼같이 덤벼들어서 일을 해요. 전도, 무슨 은사, 철야기도 이런 데는 모두가 다 열심을 내지만 평상시 그가 맨정신으로 있을 땐 신앙인 같지가 않아요. 약을 먹어야만 신자가 돼요.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절들도 한번 되새겨봐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좀 더 다르게 봐야 돼요. 어떻게요? 땅끝까지 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렇게 막 이렇게 어떤 운동을 일으키고 사업을 하듯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돌진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게 뭐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연합한 자라는 뜻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그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주고 저들을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모든 것은 저들을 변화시키는 것.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신명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께서 가려 뽑으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너희가 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내 법도를 지키고 내 말을 따라 살아라. 왜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며 우리를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계시며 본질적으로 무엇을 바꿔놓는가가 증명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말았다 하면 반나 맞았다 매맞았다 고쳤다 매맞았다 고쳤다 이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면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치시고 우리가 회개해서 다시 불러가고 이게 사사기예요. 또 잘못하면 의도 맞고 그런 하나님이 버리지 않기 때문에 또 회개해서 오고 그럼 뭐만 하는 거예요? 집 나갔다 집 들어왔다 집 나갔다 집 들어왔다 그럼 언제 공부를 해요? 언제 훌륭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하여 하나님이 의도하는 사람의 그 발전된 진전된 모습을 보여라. 그걸 위하여 약속의 땅이 있는 것이요. 그걸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허락되는 것이요.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신명기식으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그때 복을 줄 수가 없죠. 그럼 얘기가 안 맞잖아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지금 우리 모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로 다른 사람이 되게 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해라. 나가서 고기를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이런 개념이기보다는 성경 전체의 개념은 오늘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유하고 경계하고 분명하게 확인시키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된 자가 가지는 복이 뭐라고요? 허락하신 무대가 있다는 거죠. 허락하신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무슨 인생입니까? 예수 믿은 자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변화와 영광으로의 성장의 기회들인 것입니다. 들락날락의 싸움이 아니라 말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누가 더 많은 젖과 누가 더 많은 꿀을 쌓고 있는가의 싸움도 아니라 말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난 이런 복 받았다 난 이런 복 받았다 난 이것도 한다 난 이것도 한다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인격과 전 존재적 차원에서 다른 사람으로의 변화 그 진전, 그 영광을 향한 승리, 그걸 위하여 그 땅이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가 있는 것이요. 여기서만은 그러므로 실패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광야에서는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먹고 적을 만나면 나가서 쳐 이기고 너무 뜨거우면 구름 기둥이 오고 너무 추우면 불 기둥이 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왜 기적은 광야가 더 많다고요? 그 모든 것은 다 최소한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에 불과하고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이 생명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무성해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뭐냐?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느냐? 그게 무슨 애 학교 붙고 무슨 뭐 병이 낫고 뭐 하고 싶은 건 다 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째려만 보면 아프고 이런 싸움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으로만 알고 있었던 인간의 어떤 모습, 허무함, 커봤자 뭐 체중만 느는 거 이런 거 아닌 영원과 영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영광된 것으로 어제 몰랐던 대로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고 더 덜한 말이에요. 욕할 뻔했네. 에베소서 얘기 안 해요. 제 얘기예요? 무슨 성경 얘기인데? 에베소서 3장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겁니다. 일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전도 몇 명 했다. 무슨 나는 방언한다. 이게 딱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이렇게 비교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우리 어렸을 때 난 딱지 많다. 난 구슬 많다. 그런 얘기. 사람이 크는 싸움입니다. 우리 집은 부자다. 그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신앙의 더 깊은 경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목표하신 하나님의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지음받은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아버지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그걸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일하라고 준 것 1차적으로 아닙니다. 고달프라고 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클 겁니다. 어떻게만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셈입니다. 우리 신약 지금 위치에서 보자면 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이 취소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이 맞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되심과 그의 자녀들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놓은 무대에서 딴짓하게 되니까 그 무대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 무대에서 쫓겨났다고 회개하고 들어와 그러면 뭐 된다고요? 사사기라고요. 그거 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그래서 열매 맺으시라고요. 남들을 위해서 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기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그 특권,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뜻이 여러분에게 먼저 이루어지라 말이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그냥 뭐 이렇게 있다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광의 어떤 그 완성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가서 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록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악한 풍조와 악한 권세와 악한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고달플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앞에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부름에 합당한 순종과 깨우침과 열심과 진심을 바쳐 하나님의 사람의 복된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아무도 탈락하지 마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서시는 모두가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세우시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고 그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혼자 살지 않고 주 안에 살고 있으며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살기는 세상 사람같이 살면서 필요한 것만 주 앞에 찾으러 오는 못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더 깊고 전인격을 바치고 진심을 바쳐 하나님의 사람으로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자랑스러워지는 자리에 서기 위한 올바른 분별, 깨우침, 결단, 순종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